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 세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과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23장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서 15장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행전 23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혼자 생각한 건 아닐 거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노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당장 못 가고 예루살렘을 먼저 들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어려운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 생긴 이방 교회들, 아시아와 유럽의 이방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3차 선교여행 중에 거의 3년간 사역했어요. 마무리할 때 사도행전 19장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여기가 이제 아시아 교회들, 건너서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거쳐서 이제 뭐 약한 자를 위로하고 바른 교리를 다시 가르치고 일꾼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한 몸이니까 헌금을 걷어서 교회 대표들과 함께 여행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고린도에 가면서 주고받은 편지가 고린도 전 후서죠. 고린도에서 도착했는데 겨울이 됐어요. 겨울에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갈 수 없습니다. 풍랑이 심해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바울이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시키셨으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데 바로 여긴데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정리해서 편지를 쓰고 또 장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여기 스페인까지 선교여행을 다니겠다는 계획을 쓴 책이 로마서 편지예요. 여기서 이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겨울이 지나서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배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견이 돼요. 배 타고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가. 그래서 바울이 배를 못 타고 육로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려서 이제 드로아까지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유월절을 못 맞춰서 오순절에 맞춰서 가기로 급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맞춰서 가야 되니까 에베소회가 너무 정이 들고 중요한 교회라 에베소 교회를 들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탁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성령께서 각 도시마다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고 배를 타고 이곳으로 여기 두로 시돈 두로에 도착해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하고 헌금을 나눠주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성전에 들어왔다고 더러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오해하고 비난하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어요. 거의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죽을 지경이 됐는데 로마 군대가 겨우 구출해 줍니다. 로마 군대가 구출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그냥 로마 군대에게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좀 말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장교한테 얘기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회중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 간증하는 중에 그 군중들이 듣다 못해 저런 말을 하는 자는 죽여 마땅하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로마 장교가 보니까 큰일이 나게 생겼거든요. 급히 바울을 피신시켜서 감옥에 그날 밤 가둡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은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이 결국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고생길이고 죽이려는 음모를 피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갔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단이 들고 일어나도 파도가 그 온몸을 덮쳐도 인생을 덮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헌금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회중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이 예수님을 증언한 얘기가 다섯 번이 나옵니다. 다섯 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2년도 넘게 갇혀 있었는데 이리저리로 짐짝처럼 끌려다니면서 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또 발견이 돼서 막 이렇게 피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점점 더 고급스러운 회중 앞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돈을 주고 정말 지금 빌리 그레함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전략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끌려서 이리저리로 막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서 다니는 와중에 점점 더 많은 회중이 점점 더 높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감히 얼굴도 보지 못할 왕 앞에서 감히 말도 붙여보지 못할 총독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만들었어요. 다섯 번이나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비록 오래 걸렸고 자기 발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갔지만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정말 돈 한 푼 안 드리고 호송했습니다. 호송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순탄한 과정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탄치 못한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망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진노라 할지라도 그 손에 붙들어서 사용하셔서 필요한 일을 택정하신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로 유월절 맞춰서 가려고 하다가 죽이려는 음모가 발견이 돼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회심했을 때부터 죽이려는 사람들 쫓겨다닌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회심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자고 막 사람들이 막 바구니에 성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정도로 회심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나님,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하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네 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선교여행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막으셨습니까? 얼마나 위협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바울을 잠잠케 하려고 얼마나 흉계를 꾸몄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바울은요, 더 밝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세계, 복음이 세계까지 펼쳐져 가는데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쫓겨다니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을 도망자라고 그러잖아요. Fugitive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가면 어디로 갑니까? 점점 어두운 곳, 구석진 곳, 눈에 안 띄는 곳, 좁은 곳으로 가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쩌면 그 길을 다 알지 못하고 갔지만 점점 넓은 곳으로, 점점 필요하고 점점 딱 맞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5편에 보면은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고난 중에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은 것 같았는데 아무도 못 보는 한적한 광야에 숨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거기서 하나님 알게 하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은 주께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성도들은 고난 당할수록 쫓겨갈수록 넓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도 갔어요. 로마에도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지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로마에 가는데도 짐짝처럼 막 2배에서 저배로 막 끌려다니고 막 그 죄수니까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거 무게만 더하지 아무 쓸모도 없다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배가 막 파선하니까 이 죄수들 그냥 뒀다가 난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호송하던 군인들이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음모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난파당하고 파선당해서 겨우 표류해서 도착한 곳이 말타라는 섬이었는데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나 이렇게 젖은 몸을 모닥불에 쬐고 있다가 독사에 또 물리기도 했어요. 참 운명도 기구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일이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 배가 그 베테랑 선장들도 죄수들을 호송한 경험이 많은 군인들도 어쩔 줄 모르고 목숨을 끊고 그냥 손 놓고 말아야 되는 풍랑을 만났어요. 딱 한 사람 믿음을 마음을 지킨 사람 딱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바울이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노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야 음식 다 버리지 말고 운명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먹을 것 먹고 힘을 내서 이 위기에 대처하자. 그래서 그 배가 살았어요. 뱀에 물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겨우 이렇게 난파선에서 구출을 받아서 뱀에 물려 죽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뱀에 물렸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말타섬에 우리 성경에 추장이라고 나오지만 제일 높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뱀에 물려도 하나님께 영광, 배가 깨져도 하나님께 영광,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권능대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바울을 잠잠케 하려고, 죽이려고 온갖 꾀를 썼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바울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빌라도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첫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저 왕들과 빌라도와 총독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시요. 주재란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왕들의 간섭도 뭐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주권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주님이시요 하면서 이 사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들고 일어나서 여호와께 반기를 들자고, 그 사슬을 끊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고 그렇게 헌화하고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고,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러니 군왕들아 여호와 앞에 나와서 떨며 두려워하며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아들의 발 앞에 입맞추라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악인의 길은 속히 망할 것이라고 노래한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려고 그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우리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이루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인이라도, 감옥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려고 나 좋은 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허무한 인생이 끝나고 모든 일을 뜻대로 운행하시고 모든 일을 뜻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다 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질지다 하면, 질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처럼 로마를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악인에게도, 사단에게도, 의인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자기 백성에 알리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필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천사도 찬양해도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천사도 부끄러워 입을 가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인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만물, 짐승과 사람에게 만물을 소생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순종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날을 맞겠습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군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났군요. 내가 그렇게 예비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있군요 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오늘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릴 것이냐?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누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미 예수께서 무덤에도 드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살겠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누가 아무리 뭐 반항을 해도 주권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 막 뜻대로 될 거니까 뭐 내가 하는 게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지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놀랍고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시는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택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선택하고 그게 자기를 살리고 높이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선택의 핵심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없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지도록. 선택의 책임을 지도록. 제가요, 어제 한 80명 모이는 청년부에 일일 수련회 뭐 한다고 해서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이제 그 목사가 저랑 친한 신학교 후배인데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 아름답게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저를 그 청년부 수련회 중요한 그 모임에 청빙을 해줘서 아, 내가 아직 청년들하고 얘기할 만한 그런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무슨 마음이 젊은 사람으로 보고 초대를 했구나. 야, 고맙다. 그랬죠.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가 이렇게 좀 낮은 축에 들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아들 같고 조카 같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늘 이렇게 젊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 예배도 설교도 하지만 그 청년들이 인생을 이제 시작하니까 얼마나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게 많고 어려운 점이 많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에 인생을 많이 살아본 좀 이렇게 경륜이 있고 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가지 말까. 그러다가 아유 뭐 받아들여야지 뭐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저 좋은 데 가서 테이블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으면 청년들이 다섯 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와서 궁금했던 얘기를 막 물어봐요. 뭐 신앙에 관한 거, 직장 생활, 뭐 결혼 생활, 연애, 뭐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진이 쏙 빠지더구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이 쏙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이렇게 그룹이 왔는데 자매가 뭐 직장 생활 하는 거 뭐 이런 거 고민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 가장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은 뭘 하는, 뭘 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난 결혼하지 않은 총각인 줄 알고, 응?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방금 얘기한 그, 여자분이 아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달에 결혼했대요. 이게 청년들이 많으니까 커플도 많아서, 요번 달에 결혼한 커플, 지난달에 결혼한 커플, 지난달에 막 따끈따끈 두 달도 안 된 커플이더라고요. 가장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를 보고, 가장이세요? 가장인 것 같으세요? 왜 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막 물어봤어요. 깜짝 놀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가장 노릇을 잘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 막 물어보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우물쭈물 하다가 그 결혼 상담하면서 목사님하고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남편이 가장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가장의 결정에 아내보고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 가정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복과 가정의 거룩을 책임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볼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보고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결정하라고, 책임질 사람이라고, 기도하라고, 지혜로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형제님,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싸움해서 신혼 때 기싸움 한다는데, 누구 마음대로, 누가 마음대로 할 건지, 기싸움에서 이기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는 아내를 위해 결정했는지, 가정을 위해 결정했는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었는지, 진심으로 섬기고 자기를 내주며 사랑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그게 가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죠? 네, 잘했죠? 여자분들만 잘했다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 저의 아내 말을 들어요. 대부분 제 아내가 가장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때는 정말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방향과 건강을 좌우할 그럴 때에는 제 아내도 저에게 권리를 줍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맡기지 않아요. 책임을 집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지 뭐. 이렇게 안 해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선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누구를 선택하고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면 하나님이 내 무슨 종이 돼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고난 속을 뚫고 가기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너네 책임이니까 나랑 상관없고 심판날 벌만 받으면 된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는 연약하니까 요만큼만 해라 그러지 않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부른 만큼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대로 그냥 두지 않고, 약하니까 그만큼 하다 막 그 정도 하다 살아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시기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서 자기 아들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책임을,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의인들을 사용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받았구나 한하며 하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오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복음 듣고 믿게 하셨으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결정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어주시는 만큼 함께 동행하기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실력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기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셨으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생을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잘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을 알아서 사랑한 것밖에는 없는데 주님의 영광의 권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형제 자매의 권면으로 서로 세우게 하시어서 다 그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 주님의 영광의 백성들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